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참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또 형제들 다 떠나서 홀로 그의 가족들만을 데리고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습니다마는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생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삶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나그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친척, 형제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홀로 가나안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죠.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의 눈에 비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락없는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다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았죠. 집을 짓고 살면서 안전한 곳에서 살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는 나그네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그네이고 이 지구상에 푹 젖어서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올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대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입니다. 교회의 시각이 본향을 향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왜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했다 그랬죠. 교회의 시각이 본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교회는 나무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을 다하여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그 눈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나그네 그러면 정처가 없고 불안정하고 떠나야 되고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그네인가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나그네가 맞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들에 든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그네 삶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나그네의 특징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특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딘가에 집착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눈은 항상 저 멀리 바라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돌아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을 늘 바라보면서 삽니다.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 천상병 시인이 쓴 그 귀천이라는 아마 시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입니다.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아마 천상병 시인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하늘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풍,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소풍인가,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심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겉으로 더 드러나는 모습은 아름다운 소풍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죠.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죽여야 되고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하는 장소가 이곳이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이런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귀천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의 현실을 보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을 우리 손에 쥐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은 보지 못했죠.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냥 그리워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렬하게 소망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너무 열렬하게 바라보면서 보고 싶다, 손에 쥐고 싶다 그랬지만은 소망만 하다가 그냥 다 죽어갔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그 가슴을 열어보면요, 이 속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응어리져 있을 겁니다.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본향, 내가 가야 할 그곳. 아브라함은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채 그리움으로만 끝이 났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 현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사무쳐 있는 그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그리워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래서 다릅니다. 더 고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죠. 그들은 거기에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은 천국을 향해서 열려져 있죠. 눈은 손발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슴 속에는 천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취하고 사는 그것을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집중합니다. 잠을 자도 돌아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때로 그 그리움이 너무 심해지면 울적해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움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땅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들이 있었죠.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도 그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것,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에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더 강렬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열망들이 그 속에서 솟아올라오죠. 요즘과 같이 지구상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면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갈망이 더 솟아오르는 그것이 바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오늘도 굉장히 더웠습니다만은 지난 1주간 인도에서 48도, 50도 육박하는 그 더위 속에서 1,100여 명이 그 더위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열망입니다. 그리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이런 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뢰하던 것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병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좀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텐트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나는 본향을 찾고 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손을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손을 내어 뻗어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손을 내어 미래가 잡으려고 하다가 쫓아가다가 죽었죠. 그리고 죽은 후에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심령이 되어야 정상인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슴이 신의 물을 목이 말라서 찾고 있는 그 애절함이 이 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그리움, 이 사람이 진정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편안합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 겁니다. 편안하다 그러면 배가 부른 겁니다.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되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갈증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우리 조상 그러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말합니다. 텐트 생활하면서 살던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그네 인생의 길은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렇게 이 땅 위에서도 집을 짓고 사는 텐트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나그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3절에서 나그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즉 본향 하늘의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죠.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고 멀리서 본다 그랬죠. 즉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그만두어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쳐다보지 않아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눈을 들어서 멀리 하늘을 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을 들어 하나님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눈이 마주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내가 바라보고 내 눈을 고정시키는 그곳에서 눈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은 여러분 신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늘을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에 하늘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검색을 해보면요. 570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제단 위에 올리려고 딱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내 아들 독자에게 이삭에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는 것을 받으셨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개는 실제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복을 주고 씨가 번성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죠.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사례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각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곳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습관이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하늘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하늘로 듭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그곳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 표현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결정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 하늘이 그냥 영적인 하늘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큰 위기의 순간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땅이 위기의 순간에 망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요,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셨죠. 시편 33편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다 살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부 인생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려면요, 물론 내가 눈을 감아도 됩니다만은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은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인생을 구부 살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러분 신비한 곳입니다. 하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요, 신성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곳은 하늘은요, 정말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시편 89편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이 찬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봤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 이 눈을 들어 그냥 이걸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해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여 그럽니다. 아버지여. 왜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그랬냐면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천사들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죽을 만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손을 놓고 싶었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 겁니까? 아마 이분들 순교를 할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 바라보았을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고개 들어가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자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늘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놓고 570절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았구나, 이렇게 하늘을 사모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늘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땅만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요, 하늘 좀 바라보십시오. 땅 보고 울지 마시고 울어도 하늘 바라보면서 우십시오. 권사님 너무 외롭죠? 땅 보고 울지 마시고요, 하늘 바라보면서 우십시오. 하늘 바라보면 그곳에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는가? 어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참 순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아마 제 눈이 하나님과 눈이 참 많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 신비로운 우주 속으로 눈이 빨려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를 끌어당기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도 느끼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끌어올리실 때 어디로 끌어올리시는가? 하늘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신비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궁창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신비로운 힘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은 환영하다 이 말은 기뻐서 막 끼앉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끼앉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죠.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시한부 인생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얻었을 때도 똑같은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잠시 있다가 갈 사람입니다. 건강해도 저는 나그네입니다. 몸이 아파도 나그네입니다. 2개월만 산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얼마나 멋진 성이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입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멋진 집과 내가 거처할 성과 그리고 이 멋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여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살 만큼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후회를 아마 하실 겁니다.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건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건축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항상 부교역자로만 있었죠. 이번에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건축하는 내내 저는 하늘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 가달라고, 힘을 달라고 아마 저는 계속 하늘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을 늘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는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하늘을 많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증언하면서 사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